봄이 되면 각 부서들마다 대청소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작년 사부호에서도 이번 주에 봄맞이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들이 평소에도 깨끗이 청소를 하시지만 아무래도 대청소를 하게 되면 부서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꺼내게 되어서 안 보였던 묵은 때들과 그리고 먼지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깨끗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진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뭔가 더 새롭고 또 산뜻한 기분이 들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버려야 되는 것들을 때를 놓치고 그대로 쌓아두고 있어서 언젠간 쓰겠지 하고 쌓아두는 것들이 많아서 정신이 산만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해서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리고 또 창고에 따로 넣어둬야 할 것은 넣어두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참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일에 더 많이 나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 수요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지난 1년 동안 쓰지 않으셨던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1년 동안도 쓰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한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우시면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집안에 있는 누룩을 내다버리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과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던 무교절을 말하였는데요. 어민의 반에서 이 두 개의 명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명절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하나의 큰 명절로 묶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온 집안을 뒤져서 묵은 누룩을 없애는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에게 묻어 있었던 애굽의 정신과 그리고 삶의 방식들을 의미를 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스며들었던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누룩을 버리게 되는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세상의 정신을 마치 누룩을 버리듯이 버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사람들로 새롭게 출발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라는 누룩을 버려서 잃어버린 나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되찾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잔치를 아주 즐기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있고 다양한 체험이 있었던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우리는 신앙이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실제 모습은, 그들의 실제 생활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심지어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실제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고린도교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경험이 많았고 성령의 은사도 많았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따르고 있던 음란하고 세상적인 고린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진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윤리의식은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심지어는 관대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은 세상에 전염이 된 신앙이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야 하는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과 다르지 않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전염이 된 아주 나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래서 이들의 이 세상에 전염된 나쁜 신앙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항구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의 문화 역시도 아주 음란한 그리고 문란한 문화였습니다. 항구를 나가보아도, 그리고 거리를 나가보아도,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나가보아도 죄다 보이는 것은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란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관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한 문화는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로 확산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곳을 가야 하지만 이러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영상기기의 보급으로 인해서 누구나 쉽게 음란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은 기독교 선교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죄가 전염되는 속도가 거룩이 전염되는 속도보다도 너무나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기독 청년들의 입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세상 안 믿는 청년들과 별발 다르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서 저는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미화하고 또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조장하는 매스컴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죄는 그 전염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한 시대 그리고 한 사회 정신을 금방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화가 지배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는 우선 이런 문화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상에 급속히 전파되는 죄의 전염을 멈출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죄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죄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소금처럼 들어가서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일에 단순히 실패한 것을 넘어서 심지어 교인 중에 한 명은 세상도 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세상도 하지 않는 음행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록 사람들 중에는 유독 소문이 좀 느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음행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아버지의 첩이나 혹은 계모였던 여성을 데리고 사는 죄를 짓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일이 심각했던 것은 이러한 일은 고린도에 있는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았던 문란한 죄였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생겨진 이 성적인 문제는 교회 밖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죄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하지 않아야 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바울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사람의 죄를 보고도 제대로 된 조치 하나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더 큰 죄였고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고 또 이것을 더 이상 물리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지만 이제는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활보하고 있는데도 예전과 같이 더 이상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들이 지은 성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활보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 어느 한 사람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정말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삼손처럼 머리가 뽑히고 있고 눈알이 뽑히고 있는 중인데 자신은 자신의 이 위험한 상태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 애통해 할 수 있었어야 했고 그 죄가 더 이상 활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전보다 애통해 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과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마음이 애통한 자의 복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조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해 통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자신은 이미 일에 대해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비록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은 그 교회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일원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일에도 근심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고린도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내리게 되었던 판단은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그 음행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역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역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음행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진 밖에는 사탄이 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진 밖으로 쫓아내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죄의식 가운데 고통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바울은 이들에게 범죄한 자를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내므로써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는 물론이고 죄를 지은 그 당사자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에는 상처가 나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행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교회가 사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이 옳다고까지 주장하는 교만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과 교회 전체에 더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출교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장 큰 징벌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떠나 있도록 하는 예배 참석 금지나 혹은 출교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속해 있던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는 시골에서 올라왔던 어떤 자매가 다단계 피라미드에 빠져서 여러 사람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했던 교회는 그 자매에게 3개월 동안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도록 하는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기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해야지 자신이 한 행동이 나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추기 어려웠던 그 죄의 그 진행에 비로소 제동을 걸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함부로 이러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오전의 말씀처럼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이 일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이 이제 결정되었다면 교회는 더 이상 관용해서는 안 되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관용이라는 미명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교회가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능력의 이름 그리고 이 이름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 분명히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내렸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음행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음행한 한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누룩이 교회 전체에 퍼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몰찰 정도로 엄격했던 이유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전염성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죄에 대해 방심을 하게 되면 죄는 어느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결국 우리 영혼을 다 잠식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되면 인정을 봐줘서는 안 되고 사정 없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서 덜 하기는 하지만 혹시 나나 내 가족이 그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염성이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생각보다 위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빠른 것이 있는데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단순히 육체를 죽이는 것을 넘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에 전염되는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죄라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해서는 안 되고 빨리 내다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묵은 누룩을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올 때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먹었는데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한 번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명절로 만들어서 절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씩 이 누룩을 내다버리는 일을 하도록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 그 가치관을 버리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정신에 물든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체험을 우리는 모두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아직 우리의 육체에 남아서 틈만 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 음란한 문화에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다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세상의 방식, 그 음란한 정신을 내다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전체를 다 변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아 결국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을 죄로 오염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그가 지은 죄는 바세바를 보고 마음으로 탐한 죄였습니다. 그 열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바세바와 가늠하게 되는 7계명을 범하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9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6계명을 범하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의 자리를 책망하고 깨닫기 전까지 그는 성소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3계명과 4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전염되는 속도가 빨라서 빨리 내다버리지 않으면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빨리 내다버리지 않으면 점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발견될 때마다 사정없이 내다버려야 됩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라 할지라도 그 작은 죄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시킬 수 있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과감히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스며든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나쁜 누룩을 내다버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월절 양이 되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악에 찬 묵은 누룩으로가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주님이 피로 시작한 이 구원의 축제를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축제와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죄가 있고 고난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시작이 된 이 구원의 축제를 즐기고 이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축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누룩을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다버렸듯이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악독함과 악에 찬 그 나쁜 누룩을 우리에게서 내다버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묵은 누룩을 내다버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시작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축제, 천국의 축제에 날마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 안에 스며든 묵은 누룩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과감히 내다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 잔치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행복하고 찬양함으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